예, 사도행전 13장에 저희가 와 있습니다. 지금 이제 안디옥 교회에서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구분해서 그래서 안수를 해서 그래서 이제 선교사로 이렇게 파송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제 13절에 보니까 도착한 곳이 바보에서 배 타고 떠나 밤빌리아의 버가에 이르니 그래서 이 버가에서 이제 요한 마가 요한이죠. 요한과 그들을 떠나 요한은 그들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니라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도착한 곳이 이제 비시디아 안디옥이었습니다. 비시디아의 이 안디옥은 시리아의 안디옥과는 다른 곳이다. 이제 그런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여기 이제 안식일의 회당에 들어가서 앉았습니다. 그랬더니, 이게 이제 이방인 지역인데, 이방인 지역이라 하더라도 이 지역에 지금 회당이 있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널리 이렇게 여러 군데로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각자 자기들이 흩어진 곳에서 유대인의 정체성을 잃지 않기 위해서 회당들을 이렇게 세웠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이 어느 지역을 이방인 지역을 가더라도 먼저는 회당을 찾아서 그 회당에 들어가서 이제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처음에는 말씀을 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있던 사람들이 이 바울 일행에게 뭔가 권면할 말이 있으면 해봐라 이렇게 했더니 16절에 이제 바울이 일어나서 손짓하며 이르되, 그러면서 이제 바울의 설교가 이제 시작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시간에 말씀드릴 때 제가 이 바울의 설교가 지금 스데반의 설교를 모델로 하고 있다. 그런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설교의 내용을 이렇게 이제 쭉 보시면, 17절서부터 보시면, 16절, 이스라엘 사람들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아, 너희는 들으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 혈통적으로 유대인들이 여기에 있고, 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 안에 아마 유대교 개종자들이 있을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교도 지역이라 할지라도 거기에서 유대교로 개종한 이방인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에게 말할 때, 17절, 이 이스라엘 백성에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그 백성이 이집트 땅에서 나그네로 거할 때 그들을 높이시며 거기서 그들을 높으신 팔로 데리고 나오시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그들의 소행을 참으시며 이렇게 해갖고 쭉 지금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집트 땅에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나오게 하셨는지서부터 이제 쭉 설명할 때이 내용을 보니까 이제 출애굽 사건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에서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마침내 어디로 이야기를 끌고 가는 것이냐면 그리스도까지 이야기를 끌고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괜히 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처음부터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목표점이 분명한 거예요. 이야기하고자 하는 바가 분명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설명하기 위해서 지금 이집트서부터 쭉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집트 역사를 되돌아 봐라. 스데반이 했던 그런 방법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한 민족에 대한 이 하나님의 끝없는 이 은혜와 또 하나님의 통치와 또 하나님의 승리의 역사 이것을 쭉 이제 개관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광야 생활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행을 참으셨던 일을 이렇게 쭉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서부터 이 다윗에 이르기까지의 역사를 쭉 이야기했습니다. 솔로몬부터 말라기까지는 좀 생략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약속의 땅에서 다윗까지 역사를 이야기할 때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어려울 때 하나님 사사들을 주시지 않았냐, 재판관들 주시지 않았냐. 그러다가 기어이 그 사람들이 왕을 요구할 때 왕도 허락하시지 않았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러나 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뜻을 거역함으로써 망하게 되었고, 포로로 사로잡혀가게 되었고, 또 압제당하는 그러한 역사들이 있지 않았냐. 이런 이야기를 이제 하게 됩니다. 그러던 중에 이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일으켜 세우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일으켜 세우셨다. 그랬는데 이 백성들이 무죄환, 죄가 없는 이 그리스도를 빌라도를 통해서 죽였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그리스도를 다시 일으켜 세우셨다. 이게 기쁜 소식이다. 이렇게 32절에서 이야기한 거예요. 우리가 너희에게 기쁜 소식을 밝히 알리노니 그것은 곧 조상들에게 하신 약속, 바로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다시 일으켜 세우심으로써 그들의 자녀된 우리에게 성취하셨다는 것이라.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인간의 끝없는 그 실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인간의 어떠함에 관계없이, 이스라엘의 어떠함에 관계없이 끊임없이 은혜를 베푸시고 인내하시고 그러면서 마침내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하시고 승리하신다. 이제 이게 이 내용의 골자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조금 한 가지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이제 33절부터 지금 이제 보셨을 때 이 지금 33절이 뭘 얘기한 거냐면 예수님을 다시 일으켜 세우셨다. 그러니까 부활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부분은 좀 신경 써서 잘 보셔야만 알 수 있는 부분인데요. 자, 28절부터 보시면 예수님의 죽음이 나와요. 그들이 그분에게서 죽일 이유를 하나도 찾지 못하였는데 그런데 이 빌라도를 통해서 그분을 죽였다는 거죠. 29절에 그들이 그분에 대하여 기록된 모든 것을 성취하고 나무에서 그분을 내려다가, 그러니까 일단 죽었어요. 예수님 돌아가시고 나서 나무, 즉 저주받은 자는 나무에 달린 자는 지금 저주받은 자라고 지금 구약의 신명기에 그렇게 말씀했었는데 이 모든 것이 다 성취됐어요. 그리고 나서 이 돌아가신 예수님을 돌무덤에 두었는데 30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분을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셨다 이렇게 되어 있죠.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이 부활 사건을 지금 32절에서는 기쁜 소식이라고 얘기하면서 33절에서 다시 한번 얘기한 거예요.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다시 일으켜 세우심으로써 성취하셨다. 우리 자녀들에게 성취하셨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말씀을 인용하는 구절이 뭐냐면은 여기 보니까 그것은 또 시편 둘째 편에 기록된 바 너는 내 아들이라 이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함과 같도다. 이 구절을 인용하고 나서 34절에 또 그분께서 그분을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시고 이제 다시 썩음으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게 하실 것에 관하여는 이같이 이르시되 내가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긍휼을 너에게 베풀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그가 또한 다른 시편에서 이르되 주께서 주의 거룩한 자가 썩음을 보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하였나니. 자, 그러면서 지금 이 시편 둘째 편이라고 된 이게 이제 시편 2편이죠. 시편 2편의 이 말씀을 지금 뭐와 연관시키고 있냐면 예수님의 부활 사건과 연관시키고 있습니다. 시편 2편을 한번 펴보시죠. 시편 2편이 지금 메시아 시편인데요. 네, 여기 보니까 시편 2편 7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칭령을 밝히 보이리라. 주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이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네, 이렇게 얘기하면서 내게 구하라. 내가 이교도들을 내게 상속물로 주고 땅의 맨 끝 지역들을 내게 소유로 주리라. 네, 또 9절 내가 그들을 철장으로 부수고 토기장의 그릇같이 산산조각 부수리라. 이 철장으로 다스리는 이거 지금 메시아에 관한 이야기 맞죠? 자, 그래서 지금 여기에 지금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에 관한 말씀을 하시는데 아버지께서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는 내 아들이라 이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하는 이 말씀이 나온단 말이에요. 네, 그랬을 때 지금 내가 너를 낳았도다 했으니까 아 하나님께서 언젠가 어느 시점에선가 아들 예수님을 낳으셨구나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가세요? 이게 지금 메시아 시편이고 이게 지금 예수님에 관한 말씀이라면 지금 아버지 하나님께서 너는 내 아들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을 일컬어서 이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아 이게 여호와의 증인들이 말하듯이 언젠가 어느 시점에선가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그러니까 말씀이신 분 예수님을 아들 하나님을 언젠가 아버지가 낳으셨겠구나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내용은 그러한 내용이 아니고 지금 이 내용을 이 시편의 내용을 해석해 주시는 사도행전에 지금 와서 보니까 사도행전에 지금 이 너는 내 아들이라 이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이 구절을 어디에 지금 어느 맥락에서 설명하고 있나를 봤더니 이것이 예수님의 부활의 맥락에서 이 구절을 설명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말씀은 언젠가 예수님이 아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아버지께로부터 언젠가 태어난 적이 있다는 그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인간이 할 수 없는 일, 인간으로선 도저히 할 수 없는 일, 즉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일, 이 부활을 통해서 그분이 과연 하나님이시라는 것이 입증된 사건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맞다는 것입니다. 로마서를 한번 펴보시면 로마서 조금 이해를 더 돕기 위해서 로마서 1장의 2절에서 보시니까 이 복음은 그분께서 자신의 대언자들을 통하여 거룩한 성경 기록들에 미리 약속하신 것으로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에 관한 것이라 그분께서는 육체로는 다윗의 씨에서 나셨고 거룩함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로부터 부활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아들로 권능 있게 밝히 드러나셨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지금 여기 하나님의 아들로 권능 있게 밝히 드러나시는 게 뭘 통해서라 그러냐면 부활을 통해서라 그러죠. 그렇죠? 이게 지금 시편 2편 7절의 그 말씀과 일맥상통하는 거예요. 너는 내 아들이라 이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것이 지금 로마서 1장과 사도행전 13장의 신약 성경의 이 구절에 대한 해석과 맞추어 볼 때 이것은 아들 하나님이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어느 순간인가 출생을 하셨다는 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 사건 때 과연 이분이 참 하나님의 아들 맞구나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곧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도저히 하실 수 없는 일, 즉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시는 이 사건을 통해서 그것을 보여주심으로써 이분이 과연 참 하나님의 아들이 맞구나 하는 것을 하나님이 밝히 보여주시는 그러한 사건이 바로 부활 사건이다. 그걸 이야기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조금 어려우신가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좀 잘 좀 그 생각을 해야만 되는 부분인데, 또 이 시편 7편 시편 2편 7절의 이 구절을 가지고 사람들이 또 하나 오해하는 것은 아 이게 그리스도인이 구원받을 때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나는 얘기를 하는구나.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그 복음성가에 보면은, 제가 그 뭐 노래를 끝까지는 모르겠어요. 저도 한 번 들은 것 같은데, 뭐, 너는 내 아들이라, 뭐 이러는 거 있죠. 예. 이날 뭐 내가 너를 낳도다 뭐 이렇게 하는 그 복음 성가가 있는데 이 시편 2편 7절의 말씀을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아들로 이렇게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하나님의 아들 되는 그것에 맞춰서 이거를 따다가 노래를 붙였더라고요. 이것은 정말로 무지의 소치입니다. 여긴 결코 지금 그리스도인이 지금 신약의 그리스도인이 구원받는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게 지금 메시아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메시아에 관한 이야기, 예수님께 관한 이야기. 그러면서 그 특별히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 중에서도 특별히 예수님의 부활을 얘기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부활. 그 부활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과연 참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이 밝히 드러났다. 이게 칙령이라는 말도 그런 뜻이에요. 칙령을 밝히 보이리라 하는 그것이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밝히 이렇게 선포됐다. 이제 모든 사람들이 참 쉽게 알수 있도록 명확하게 알수 있도록 예수님이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이심이 입증이 되었다.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혹시라도 그 시편 2편 7절을 우리 그리스도인이 구원받는 것으로 오해해서 그런 찬양을 그런 복음성가를 부르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다시 사도행전으로 돌아오셨을 때 그렇게 해서 지금 그런 것을 이해하면서 다시 한번 여기서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28절에서 13장 28절에서 예수님이 죽을 이유가 없었는데 빌라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분을 죽였어요. 그러나 29절에서 이 하나님께서 30절에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분을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셨어요. 부활을 얘기하죠. 32절에 이게 기쁜 소식이에요. 그러면서 33절에 보니까 바로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다시 일으켜 세우심으로써 우리에게 성취하셨다. 이렇게 말씀하니까 여기도 지금 부활 맥락이에요. 그러면서 시편 2편 7절의 말씀을 인용했어요. 너는 내 아들이라 이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함과 같도다. 이 말씀이 지금 예수님을 다시 일으켜 세우신 것에 대한 어떤 근거 구절, 레퍼런스로 지금 이 말씀을 지금 하신 것이고, 그리고 나서 또 그분께서 그분을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시고 이제 다시 썩음으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게 하실 것에 관하여는 이같이 이르시되 계속해서 지금 부활 얘기하죠. 부활. 내가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긍휼을 너희에게 베풀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가 또한 다른 시편에서도 이르되 주께서 주의 거룩한 자가 썩음을 보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하였나니 썩음을 보지 않는다. 그러니까 시체로 썩은 채로 무덤에 머물러 있지 않는다. 그러니까 다시 살려 일으키실 것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이 다윗을 통해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데 이 구절, 이건 이제, 이러한 이 시편을 우리가 해석할 때, 이게 다윗 자신에 대한 말씀이 아니었다. 주님께서 이 주의 거룩한 자가 썩음을 보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한이 말씀이 다윗에게 적용되는 말씀이 아니었다. 그러니까 다윗이 이 시편을 썼어도 다윗에게 적용되는 말씀은 아니라는 거예요. 왜? 여기 설명하잖아요. 다윗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다 죽지 않았냐. 36절에. 그렇죠? 자기 세대를 섬기다가 잠들어 자기 조상들과 함께 묻혀 썩음을 보았다는 거예요. 다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주의 거룩한 자가 썩음을 보지 않게 하시리라는 이 구절은 다윗이 썼어도 다윗 자신을 가리킨 게 아니고 이것이 메시아를 가리킨 것이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37절에 하나님께서 다시 일으키신 그분은 결코 썩음을 보지 아니하셨기 때문이라. 이게 예수님께 적용된다.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러므로 사람들아,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곧이 사람을 통해 죄들의 용서가 너희에게 선포되었다는 것과 또 모세의 율법으로는 너희가 의롭게 되지 못하던 모든 일에서도 믿는 모든 자가 그분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다는 것이라. 그래서 지금 죽음으로부터 부활하신 분,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분, 참 하나님이심을 입증하신 분, 그분을 믿는 그 믿음, 그분을 통해서 온전히 사람의 죄가 용서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전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 오늘은 시편 2편 7절의 말씀, 그것을 우리가 좀 오해하지 말아야 된다 하는 그것만 좀잘 기억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오케이.